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앉아 있사오니 또 이 말씀을 수종드는 종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히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조금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시다. 잘 제목이 됐는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도 1차 전도여행에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려가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내 아들 마가다, 마가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교제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관계가 되고 바울에게도 관계되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의 대표, 열두 사도의 대표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에 두 사도와 연관된,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복음은 똑같은,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여기에 지금 1절에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 요한도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말씀께서 인격자이시니까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인격자인 그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 그분은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신성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특수관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와, 그는 아들만 아버지를 바로 알고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로 증거된 사도들의 계시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 아니란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인 특별한 관계다. 하나밖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독생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양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아들로 대우를 해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예수께서 새벽녘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며 worship 경배한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배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성경은 그대로 worship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우리말에는 꾸러 절하며 그래 절한다는 말이 좀 약하죠. 절한다는 그러나 worship 영어의 worship하면 진짜 그건 경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며 똑같은 동년배 되는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뭐 나이가 한 서른 살 안팎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30살인데 동년배 되는 예수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고요? 그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고 하는 증거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divine nature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적 본질을 가진 신성을 가진 divinity 혹은 divine nature라고 말하는 신 하나님의 가진 모든 속성의 총화를 우리는 nature 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적 속성의 모든 것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신적 본질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2절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하고 이사야의 말뿐이 아니라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으니까 여기에 이사야의 글에라는 정확하진 않는데 전통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그 말이 옳습니다. 전통 본문이 옳다고 봅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랑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전통 본문에는 내 앞에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내 앞에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 별명처럼 됐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은 베프티스트 존, 존도 베프티스트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 요한 그런 말인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자 요한인데 그러나 전통 본문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그냥 돼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러죠.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베푼 자죠. 세례자 베프티스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예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게 하였고 때가 되어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것은 우리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를 더욱 확신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흥미진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셨구나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여호수아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약속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성경 전체가 여호수아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실제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분배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고 하는 신실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거의 예언 성취를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남은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재림의 약속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고 천국과 영생의 약속 죽은 자의 부활의 약속이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예언들의 성취를 통해서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멸망합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의 죽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죄사함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그 목적을 설명하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다 사실을 회개한 자, 회개해야 한다고 깨닫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저는 죄의 낙을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하면 망해요. 죄 지으면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깨닫고 두려워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주께로 가야 되겠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한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믿고 믿게 되면 회개하거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후에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키는 글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오순절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했어요. 3,000명이 그날 세례받는다고 다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은혜 주지 않고 버려두시면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처럼 41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역했지만은 그러나 결실이 없는 사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한 명도 회개하고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람은 씨를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돌아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이 그런 얘기 내가 다 아는 얘기다. 나는 별로 관계없다. 나는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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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당에 재미를 찾아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마음이 열려서 그걸 들어보려고 하고 아, 그 무슨 말인가? 아, 그렇지. 내가 알기는 알지. 그러나 내가 정말 잘 믿었는가? 다시 곱씹어 보고 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갈아버리듯이 기경한다고 예레미야서는 표현했죠. 마음의 밭을 갈듯이 회개의 마음이 돼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 그를 영접할 만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와도 시큰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메시아가 오면 반갑게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예? 주의 피로 나도 죄 씻음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지. 6절 보십시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들매는 신끈인데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의 증거, 오늘 제목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세례 요한은 우선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했고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런 사역을 했다고 보입니다. 요한은 광야 생활과 설교 사역에 적합한 검소한 복장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는 먹는 음식도 단순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꿀을 가리킵니다. 반찬이 많은 식탁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예, 많은 반찬, 좋은 반찬을 놓고도 식탁에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얹히죠. 오히려 아니면 조금 먹어. 그럴 때는 밥 조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진짜 얹혀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죠. 그러니까 반찬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반찬이 많든 적든 뭐 적어야 좋다는 뜻도 아니고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먹는 마음이 편한 개인적으로도 평안하고 가족적으로도 편안해야 서로들 사랑하고 편안해야 먹는 것이 즐겁고 그런 것이지 갈등하면 좋은 반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마음이 편치 않고 늘 불안하게 떨면은 아이고 그 밥 먹기 전에 벌써 속에서 미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유 나는 배 안 고프다고 배가 부르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배는 고픈데 위산이 나와서 그래 위산가다야 위산가다 그래서 제산제를 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은 예. 그건 위산이 나와가지고 배 부른 것 같지 뭐 먹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매일 배부르다고 그러는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요.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심령이 평안해야 그래야 배가 위산이 정상적으로 보통은 분비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픈 것이 예, 그런 고픈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그래야 되죠. 우리는 행복한 식탁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 알며 살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일을 또 약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는 그런 정도의 복장을 가지고 늘 주의 일을 힘썼다. 그런데 너무 외모치장에 별 힘쓰지 않았다는 말이고 먹는 일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조금 먹고 영양 있게 먹으면 감사하고 또 돈이 없어서 영양 있게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그래도 굶어 죽지도 않지. 우리도 저도 그런 거 좀 지나봤지만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의 유학 공부 7, 8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쭉 지나면서 지금 생각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렇게 먹고 딱 죽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저도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못 먹는다고 금방 굶어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예, 그런 것 금방 죽지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여기에 표현하기를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데 회개하라니까 온 산지사방에서 왜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 세례 받느라고 와 대단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설교자와 같은데,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나는 그의 신끈을 메기도 감당치 못, 신끈은 보통 종들이 맬 것 같은데 나는 그의 종도 못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바로 깨달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 세례요한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심,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고, 자신은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천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로 증거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는 능력 있는 신적 존재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나, 나는 물 가지고 겨우 세례를 주지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물은 상징에 불과하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 세례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 씻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죄인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천국에서 제외될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 게 구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을, 씻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죠. 성령의 씻음을 받았다. 디도서 3장 5절 6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것 같죠. 중생의 씻음, 곧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중생케 하시는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까 언급했다는 말씀,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 모든 예수님 믿었습니까? 속죄신앙 가졌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세례받은 자다. 중요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왜냐하면 오늘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 사람들, 또 신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았대요. 방언해야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당신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바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언해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을 넘어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계산해 보면 남쪽 사해까지 약 100km. 그러나 꼬불꼬불하니까 더 킬로가 길 수도 있고 또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 시작하지 않고 훌라 호수라고 하는 그보다 또 조금 보면 지도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또 강이 흐르니까 그까지 다 합치면은 뭐 250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약 100km 되는 강이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은 남쪽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죄 씻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는 죄가 없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을 우리들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질 대속제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그렇게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세 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친음성으로 증거해 주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증거, 하나님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이 보고 그의 신적 영광을 체험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능력의 증거, 많은 증거들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복음서를 읽고도 예수님 제대로 모른다면 복음서를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또 읽으면서 마음에 환희가 없다면 마음에 기뻐 와 그렇지 진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고 말고 아멘이지 아멘이지 하는 감격이 없다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멘이지 옳지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가 그렇지 맞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친음성 아버지의 친. 이 사건은 또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확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로부터 신적 메시아이시지만 사람이신 그의 메시아 의식은 아마 점진적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증거된 대로 그는 12살 때에 벌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원문의 뜻대로 옛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대로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를 전도사에게 내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그의 메시아 신분을 밝히 증거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이제 나가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거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람이신 예수에게 예수님께 그 사실을 확인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바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았고 들었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믿은 줄 압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믿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한 그런 복음의 전도지와 같은 성경입니다. 모든 마태복음의 절반밖에 안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그 요점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내가 시작한다 그러고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죄사함은 그 해결책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고 죄사함이 그 해결책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죄사함의 사역을 이제 선포하듯이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자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죄사함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준비하는 미리 땅을 좀 갈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좀 갈듯이 여러분 죄인인 것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습니다. 미리 왜 준비시키는 준비 작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로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세례 그것은 진짜 죄사함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므로 죄사함을 상징했을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직접 죄사함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대속의 사역 그것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거죠. 대속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가 오시기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피밖에.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다른 피는 안 돼. 다른 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대속사역을 우리에게 탁 적용하실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중생이 이루어져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제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이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는 깨달음을 우리 온 회중에게 모두들 심령에게 주시고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멸망하여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듯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하여 새 삶을 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새 삶을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고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예수님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사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